희망지성 정규 뉴스.
한 미국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구글 지도를 이용해 이집트에서 숨겨진 피라미드를 발견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삼각형 구조물은 기자 지역 피라미드보다 3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138개 피라미드의 존재가 발견됐으며 이들은 기원전 28세기에 건조된 것으로 파라오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는 카이로 외곽에 세워져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안젤라 미콜 씨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자택에서 구글 지구의 10여 년 영상 자료를 정리하다가 34장의 고지도에서 나일강 지역에 분포하는 구조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일강 유역의 약 90마일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처음 조사 결과 그는 고지도에서 묘사된 위치에 미지의 피라미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앞서 20여 년 전 고고학자 무하마드 알리 솔리만 씨는 한 대형 흙더미 발굴을 시도하다가 그중 단단한 돌을 발견했으며 그는 그 아랫부분에 화강암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지인은 발굴 현장 부근에서 신비한 사구, 모래 언덕을 발견했는데 그곳에 매우 깊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 최종 인정된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최대 크기의 피라미드가 됩니다. 지난 20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 폭발 사건 당사자 지중싱은 8년간 부당 대우에 대해 청원해왔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장애인입니다. 지 씨는 20일 베이징 공항에서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을 대피하게 한 다음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폭발로 그는 왼팔이 찢겨져 수술 후 경찰에 연행됐고 현재 실종된 상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 씨는 2005년 6월 광둥성 둔간에서 오토바이 택시 운전을 할 때 현지 당국의 치안대에게 제지당해 철로된 봉으로 머리 등에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척추 손상 진단을 받아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2007년 1월 지 씨는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후 지 씨는 베이징으로 가서 청원을 반복해왔으며 사건 당일 둔간시 정부는 당시 폭행 사건에 대해 치안 요원과 충돌했을 때 넘어져 부상했다는 내용의 책임을 부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치안대의 구타로 반신불수가 돼 청원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자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아 극단적인 방식으로 하소연하는 시한폭탄이 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양자는 경찰의 오해로 자전거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구타당했고 1년을 청원해도 결과를 얻지 못하자 칼을 휘둘러 경찰 6명이 죽고 5명이 부상했습니다. 2010년 3월 정민성은 의사였으나 실업 후 정서가 불안정해져 초등학생들에게 칼부림을 해 8명이 죽고 5명이 부상했습니다. 2011년 5월 챈밍치는 두 차례 강제 철거를 당했고 2012년 9월 취하창은 공무 중 부상으로 하반신 불수가 되어 이 두 사람은 수차례 청원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지방정부청사 앞에서 폭발을 일으켜 여러 희생자를 내고 자신들도 희생됐습니다. 지난 6월 푸젠성 샤먼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한 노점상이 버스의 방화에 4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용의자는 20년간 노점상을 해오며 청관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 청원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 하층에서 불공정 대우를 받아온 청원자들의 불만을 안정유지라는 명목으로 억압하고 있는 중국 사회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발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에 대한 재판이 7, 8월에 산둥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프랑스 RFI 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산둥성 진안 중급법원에서는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심사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시라이가 충칭시 서기로 재직할 당시 충칭 당국에 의해 18개월 징역 선고를 받았던 베이징의 류장 변호사는 홍콩 언론에 보시라이가 진안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비교적 확정할 수 있으나 공식 재판 일정은 9월쯤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리 변호사는 보시라이의 법치 유린과 반인류, 반문명, 반진보의 죄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보시라이가 충칭에서 조폭과의 전쟁을 통해 축적한 돈이 이미 소진되어 개인 기업으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반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도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RFI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당국이 보시라이의 뇌물수수 의혹을 골자로 다렌 사업가 쉬밍이 보시라이의 아들 보가가에 영미 유학자금을 제공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충칭시 지도부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보시라이는 800만 위안 약 14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에서 2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란수는 보시라이가 충칭에서 법치를 유린하고 창홍타옥, 홍가 부르기와 조폭과의 전쟁으로 문화혁명 복원을 부르짖은 데에는 그의 손발이 되어준 국하이라이와 왕류진이 있었다. 그런데 이 둘에 대한 처분에서 법치 유린과 정치적인 문제들을 모두 피해갔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보시라이에 대한 심리도 그저 뇌물수수와 관련해 그와 국하이라이를 비호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외부 인사들은 충칭시 서기로 재직한 동안 보시라이가 한 행동은 충분히 국가 권력 전복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이 죄는 단지 이의 인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일 뿐 보시라이와 같은 당내 고위 관리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보시라이의 정치 범죄를 추궁하지 않고 단지 형사 재판만 진행하는 데 대해 여론은 주요 문제를 회피하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다뤄 대중의 주의를 전환하려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란수는 외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보시라이의 뇌물수수가 아니라 왕유진이 미국 영사관에 제공한 정보, 즉 보시라이가 랴오닝 성장, 다렌 시장, 충칭시 서기로 재직했던 당시 그가 저지른 인체 사체 매매, 그 배후에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생체 장기 적출 만행에 관여한 사실 등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둥난대 법대 장짠닝 교수는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 보시라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산당 형상에도 큰 손실이 되는 것이다. 당은 그 합법성을 잃을 것이고 지위도 매우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 이는 중공 집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26일 SOH 뉴스를 마칩니다. SOH